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잠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 솔로몬 왕의 위대한 유산.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왕이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지혜로움의 가르침의 유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물론 잠언에는 솔로몬 왕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잠언 30장의 표제를 보면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의 대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의 영향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우리가 이미 과거에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 34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미쳐진 그 영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 다음은 30절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인지라. 이어서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세상 모든 나라에 들린지라. 이제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제는 3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일종의 만물 박사였습니다. 물고기, 곤충, 초목, 백향목, 그는 모든 곳에 능통한 해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열왕기상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잠언에 솔로몬 왕이 아닌 다른 저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솔로몬 저작이 아닌 글이 포함되어 있어도 여전히 솔로몬은 잠언서의 대표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솔로몬 왕과 그 밖의 현자들의 글을 모아 편집된 책이 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잠언서 자체 안에도 잠언 25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이 기록을 보아도 솔로몬의 글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솔로몬에게 바쳐진 인류의 지혜의 보고, 그것이 바로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합니다. 금언, 격언, 우화, 리들, 수수께끼, 그리고 짧은 이야기 등의 형식으로 지루하지 않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 하늘의 지혜를 땅의 양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오늘의 본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서의 서론으로 잠언서의 성격, 잠언서의 교훈의 대상, 그리고 잠언서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잠언서의 성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잠언서의 세 가지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잠언은 어떤 책이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지혜의 말씀. 자, 여기 사용된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두면 하나도 손해될 거 없으니까 다 같이 호크마. 네, 영어로는 이게 wisdom이에요. wisdom, 지혜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두뇌에 새겨지는 정보 이상의 것이고 또 도덕적인 지침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지식, 바로 그것이 잠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다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성경적 지혜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지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째, 지혜의 말씀이고 잠언서의 두 번째 성격은 훈계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훈계의 말씀. 여기 훈계란 말이 히브리 언어는 무짜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짜르. 알아두면 손해가 없으니까 다 같이 무짜르. 외우기도 쉬워요. 무짜르듯 이렇게 무짜르. 무짜르.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 영어로는 discipline, 훈련이란 뜻이죠. 혹은 correction, 교정이란 뜻입니다. 혹은 instruction, 교훈, 지침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구체적인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적극적 교훈으로서의 지혜, 또 하나는 소극적 예방 지침으로서의 훈계, 이것은 성경적 교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패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철로 역정 과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수렁에 빠져요. 절망의 수렁에, 죄악의 수렁입니다. 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훈계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은 명철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의 세 가지 성격, 첫째 지혜의 말씀, 둘째 훈계의 말씀, 셋째 명철의 말씀. 여기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냐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조금 어려운 단어로 프루던스. 그다음에 쉬운 단어가 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한국 사람도 understanding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이 understanding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인사이트가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그 위에다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배후에 선이 있냐 악이 있나, 그러니까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분별하기 위한 지침, 그것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의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제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없어져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분별력이 더더욱 필요하죠. 자, 잠언 1장 3절의 말씀은, 자,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실하는 시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 정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 같은 시대에 잠언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근대의 선각자, 대한제국 말기에 태어나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네,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세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는 잠깐 미국에 건너가서 이민 생활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조선 말기 이 땅에서도 도산 안창호가 부르짖은 세 가지,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약정 세 가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 불의와 쉽게 타협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치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그는 헌신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에도 기록했고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다.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로다. 너무 쉽게 하잖아, 한국에. 정치인들도,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쉽게 거짓말한단 말이야. 또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무엇보다 세계 열강 앞에서 인격의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 도산 안창호가 부르짖은 평생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의 서론은 둘째로 잠언을 받을 대상, 그럼 누가 잠언의 교훈이 필요한가? 잠언을 받아야 할 대상 역시 세 가지예요. 첫째, 어리석은 자. 둘째, 젊은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을, 이 교훈을 받아야 할 첫째 대상, 어리석은 사람. 본문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죠. 자, 잠언의 지혜와 훈계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 과연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읽는다고 슬기롭게 될까요? 요즘 우리는 건강에 민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먹거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에 많이 쓰여지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내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먹은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뭘 먹었느냐, 얼마나 먹었느냐, 그것이 오늘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 쪘죠? 그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 것입니다. 혹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네, 우리가 뭘 얻어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즐겁게 얻어먹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즐겁게 날마다 얻어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먹으면 지혜로운 인격, 지혜로운 품격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양식, 건강하지 못한 유해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유해 식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먹는 것은 별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가끔 먹으니까. 라면. 가끔 먹으면 괜찮아요. 난 날마다 라면을 먹는다. 네. 곤란하죠, 이건. 건강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유해한 식품이 하나 있어요. 진짜 유해한 것. 정신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르노 같은 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포르노 중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자들. 우리가 음란물에 중독되면 음란물만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음란물 이외의 대인관계, 학문, 사상, 운동 이런 것에 반응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독 이외의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리석은 삶의 스타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중독 같은 데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산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네. 자, 잠언서의 교훈이 대상 두 번째는 젊은 자입니다. 젊은 자. 여기서 젊은 자는 본래 성숙하지 못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네.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오늘의 잠언은 본문 4절에서 젊은 자가 성숙하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지식과 근신함입니다. 지식과 근신함.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다트라는 말입니다. 다트. 자, 알아두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같이 다트. 네. 이것은 성숙에 필요한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그게 다트예요. 성숙에 필요한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근신함, 히브리 말로는 근신함을 메지마, 무지마, 네,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교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됩니다. discretion, discretion. 보통 분별력, 분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 성숙하지 못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은 무분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젊음들은 잠언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근신함의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의 교훈이 필요한 세 번째 대상.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둘째, 젊은 자, 미성숙한 자.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잠언은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에게만 잠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여전히 잠언은 필요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학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레카흐라는 단어예요. 삶의 원리다. 라이프 프린스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 지략,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뭐냐? 지략은 다흐블로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배의 운전장치에 붙어있는 키, 방향타,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네, 지략이지만 영어로는 이 지략이 뭐냐? 지략이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 더 쉽죠, 이게. 지략보다 가이던스가 더 쉽지 않습니까? 가이던스. 그러니까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자들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실한 삶의 가이던스를, 안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들이 더더욱 잠언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자들과 명철한 자들이 잠언을 가까이 할 때 이제 얻는 축복에 대해서는 그 다음 6절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리든, 스바 여왕의 물음에 솔로몬이 신묘하게 대답하든,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고 우리는 삶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경험을 할 때를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 다 같이 레마의 말씀.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서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때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을 받읍시다. 다 같이 시작. 레마의 말씀을 받읍시다. 이제 마지막 이 잠언서의 서론은 잠언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잠언의 목적. 본문 7절이 잠언서 전체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서의 교훈들은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삶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의 교훈은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나침판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그러니까 삶에 도움이 되고 도덕적 나침판이 되고 거기서 끝난다면 잠언은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도덕적 교훈과 잠언이 다른 것이 뭐냐? 여기 잠언이 성경 안에 들어간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망각하면 성경은 성경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궁극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잠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서론에 나오는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 이 단어가 잠언에 여러 번 나오죠. 명사형으로만 11번, 동사형으로 4번 이상 나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 아,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레쉬이트란 단어예요. 레쉬이트. 한번 해볼까요? 레쉬이트.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시작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beginning,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뭐예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뭐예요? 첫 단추예요.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훈계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에 대한 존경스러운 경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잠언 1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네. 자, 이 말씀을 버린 자들은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리면 모든 지식을, 진정한 지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유명한 전도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은 날 하나님의 사역 앞에 헌신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 잠언 한 장을 읽고 매일 시편 5장을 읽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혹시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조금 대답 있지만 대답 못하는 분도 상당히 되네. 잠언 몇 장? 31장이에요. 31장.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언제면 잠언 다 읽어요? 한 달. 한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매일 잠언 한 장 읽는다. 그리고 시편 5장. 아니, 시편은 모두 몇 장이 있습니까? 시편은 150장이에요. 150장. 그러니까 매일 시편을 5편, 5장 읽으면 언제면 시편 한 편 읽어요? 한 달. 혹시 30 더하기 5, 아 곱하기 5 이런 거 계산되시죠? 150. 네, 5편씩 읽으면 시편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시편 5편, 잠언 한 장 읽겠다. 오늘부터 실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날짜 따라 읽으면 돼요. 오늘이 며칠? 9월 22일. 몇 장 읽으시면 돼? 잠언 22장. 내일 잠언 몇 장 읽으세요? 잠언 23장. 아,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읽으면 돼. 그리고 10편만 5편씩 쭉 읽어나가면 돼요. 이렇게 헌신한 순간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헌신을 드린 후 나의 매일, 나의 매월은 새로워졌다. 날마다가 매달이 새로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이 위대한 솔로몬의 선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0월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잠언과 함께 여러분이 이 가울을 열지 않겠습니까? 잠언과 함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를 붙들고 가을을 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화 있을진저. 옆에 사람들에게 복 받읍시다. 잠언 읽읍시다. 시편도 읽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열어 잠언을 읽으며 이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우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로운 말씀 품게 해주세요.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품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에 넘쳐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가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